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경관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경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서 28일 오후 11시에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관 두 명이 검문을 위해 차량 한 대를 도로에 멈춰 세웠고 이후 범인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다른 경관 한 명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입니다. 또한 범인도 당시 경찰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디에고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를 수색해 추가 용의자 검거 작전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추가 용의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범인이 경관을 향해 총을 쏜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흑인에게 총을 쏜 경찰에 대항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7일과 17일에는 군인 출신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경관 8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1%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 기간 중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를 밑도는 1.2%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의 약화와 달러화 강세로 인한 제조 산업의 경쟁력 둔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사업의 위축 등이 낮은 경쟁 성장률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미 연방 기준 금리는 당분간 인상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제이슨 퍼먼 경제보좌관은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가 주목할 만하고 기업들의 지출을 보여주는 지표가 불안정해 다음 달엔 이 수치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4명의 일본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30km인 미사일 사거리를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 작업은 10여 년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조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의 성능 개선 작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 등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라고 말했고 일본 방위성 대변인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의 미국 내 본토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의 릭 스콧 주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리다가 미국의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4명의 환자에게서 지카 바이러스 보균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은 모두 남미나 캐리비안 지역을 여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4건의 감염 사례 모두 마이애미 북부 작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스콧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1,5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내에는 약 1,650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지카 바이러스 모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에 지카 바이러스가 미 전역으로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민주당 의회 선거위원회의 컴퓨터들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해킹 역시 올해 초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산망을 해킹했던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현재 정치기구들에 대한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하는 사이 로이터 통신에 의해 처음 보도됐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자금을 가로채기보다는 후원자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3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몰타에서 근무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이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허위 사실을 늘어놓은 영화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텐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몰타에서 근무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북한 군 장성의 망명설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엘리트 계층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몰타에서 종적을 감춘 북한 식당 종업원 2명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 몰타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사라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올해 몰타에서의 탈북자 입국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사라진 북한 식당 종업원은 중년 남성 한 명과 20대 초반의 여성 한 명으로 몰타의 북한 식당 더 가든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들입니다. 이 북한 식당에선 곰탕과 만둣국 등 한국 음식과 함께 이탈리아 음식도 팔았지만 개점 6개월도 안 돼 폐업했으며 현지에선 이미 이들의 탈출 소식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의 섬나라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몰타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몰타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추방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27일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세의 북한 남학생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학생이 한국행을 원하는지 아니면 제3국을 원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총영사관 측은 북한의 보복을 우려해 홍콩 정부의 보호를 요청했으며 무장한 대테러 특공대가 24시간 영사관 주변을 경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장성급 군 고위 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탈북해 망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KBS는 28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남아시아 비자금을 관리하던 총 책임자가 업무차 중국으로 간 뒤 다른 일행과 합류해 모처에 머물며 제3국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탈북자에 관한 상황은 신변 안전과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유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탈북자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다만 최근 들어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와 관련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또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탈북자 동향 보도와 관련해 과거와 달리 북한의 엘리트층까지 탈북 대열에 본격 가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북한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북한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수학 영재가 탈북에 나선 게 사실이라면 여느 탈북 사례와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를 살펴보면 함경북도나 량강도 등 접경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안정된 직위를 갖고 있던 엘리트 계층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나 직장을 갖고 있던 북한의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추세들을 다 보면 이제는 생계의 곤란함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문제 때문에도 탈북을 결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고 이번에 어린 수학경제가 탈북을 결심한 것이나 혹은 일각에서 알려진 보도되는 것처럼 외화를 관리했던 장성급이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암울함 혹은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아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최근 거론되는 탈북자들의 탈북 시점을 볼 때 대북 제재 효과로 보긴 힘들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러한 새로운 탈북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홍콩 언론이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북한 학생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신문과 명보 등 홍콩 매체들이 28일 현지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민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홍콩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탈북민이 이달 초 홍콩 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5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던 18살의 북한 학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회엔 북한 학생 6명이 참가했지만 폐막 후 5명만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올림피아드 대회 행사에 관여한 이 대학 학생을 인용해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가 대회 뒤 사라진 북한 학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생과 학교 측은 물론 홍콩 당국 모두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홍콩 경찰청 대변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역시 탈북민 관련 문의엔 답하지 않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언론들은 이 학생이 완차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회 폐막식 후인 지난주에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완차이는 한국 총영사관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시내 금융중심가 근처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주변에 대한 치안이 지난주부터 크게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홍콩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부터 이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이 급증했고 사복경찰이 총영사관 입구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테러 전담반까지 가동할 정도로 경계를 크게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 측의 요청과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 측의 테러 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들과 외신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관계자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이후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협박까지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과 현지 한인사회에 북한의 테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홍콩이 중국의 일국과 이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결정권은 중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 등 외국행을 원할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콩에서 영문으로 발행되는 더 스탠다드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홍콩과 관련한 외교 사안에 대해선 베이징의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탈북 학생에게 정치적 망명처를 제공키로 했다면 중국 당국과 반드시 협력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언론들은 홍콩이 중국의 일국과 이체제 적용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콩의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인 탈북자 우려 관계자는 영국 BBC 방송에 탈북민이 한국 총영사관에 몇 달은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이 이미 취해법권 지역인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국 경찰이 그를 체포하거나 송환할 수 없지만 탈북민이 한국 등 외국행을 원한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탈북민들이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에 가고 있다면서 비자 없이 입국이 힘든 홍콩에서 망명을 신청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 북한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 또 북한 사람이 입었던 옷과 양말 등 이 북한 물건을 25년 동안 수집해온 한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 물건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물건은 거짓말을 안 한다. 쓰레기통에 진실이 있다. 일본의 북한 전문 연구가인 미야츠카 도시오 씨는 지난 1991년부터 북한 잡화와 쓰레기를 수집하며 북한 사회를 연구해왔습니다. 미야츠카 씨는 2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5년간 북한 생활용품을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은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입고 싶어도 입을 옷이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미야츠카 씨가 지금까지 수집한 5천여 점의 북한 물품들은 대부분 경제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 생활용품들이 품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일상 생활품, 특히 의류, 네이 같은 거, 양말이나 그 팬티나 그런 거 질이 안 좋죠. 치약이나 칫솔도 그렇습니다. 비누도 아무리 내건데 거품도 나오지도 않고.
1990년대 중반 입수한 북한의 식량 배급표는 고난의 행군 시절의 식량난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미야츠카 씨가 아끼는 수집품입니다. 배급표에 쌀과 잡곡 등 종류별로 받은 양이 기록돼 있는데 군데군데 빈칸이 있어 해당 기간에는 배급을 받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쌀, 옥수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쌀은 없고 옥수수만 조금만 했다라든가.
일본 야마나시현에 소재한 야마나시 가쿠인 대학에서 북한 농업과 경제를 가르쳤던 미야츠카 씨는 식량 배급표와 같은 수집품이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물품들로 증명되면서 실체적 진실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미야츠카 씨는 1991년 평양을 처음 방문하면서 북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당시 새벽에 호텔을 몰래 빠져나와 평양 시내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접한 미야츠카 씨는 이를 통해 북한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후 꾸준히 북한 잡화를 수집해왔습니다. 특히 방문 당시 뒤졌던 북한의 쓰레기통은 미야츠카 씨가 일본에서 접하던 쓰레기통과 달랐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버리는 그 쓰레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쓰레기를 보면은 음식물, 먹다가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그걸 버리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북한이 먹다가 남은 그 음식물이 그런 게 없습니다. 식량 사정이 안 좋잖아요.
쓰레기통마저 북한의 경제난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1년 방북 당시 전화번호부를 입수하려다 북한 당국에 의해 의심인물로 지목되면서 이후 방북이 금지된 미야츠카 씨는 북한을 방문하는 대신 북한 사람들과 물건들이 흘러나오는 중국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을 마지막으로 50차례 이상 북중 국경지대를 방문한 미야츠카 씨는 현지에서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북한 맥주, 소주, 복권 등 구체적으로 원하는 물품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미야츠카 씨는 최근 일본 정부가 억류 위험성을 제기해 당분간 북중 국경지대를 방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압록강 인근 군사관리지역에서 사진을 찍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기도 했던 미야츠카 씨는 이런 상황에 살짝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반드시 뭔가 그 있기는 있는데 지금 당분간 못 갈 것 같다.
올해 69살의 미야츠카 씨는 대학에서 퇴직한 뒤에도 미야츠카 코리아 연구소를 운영하며 활발하게 북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신 북한 수집품을 공개하는 강연회도 열고 있습니다. 미야츠카 씨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 쓰레기와 물건을 수집해 북한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안보리의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인 언론 성명조차 20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동맹국들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약속과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19일 노동미사일을 포함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국무부에 문의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의 이메일 답변은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책 논의가 아직 유효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 20일이 지난 28일 현재까지 당초 추진했던 언론 성명 등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성명이 안보리 차원의 가장 낮은 대응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 성명이 20일째 지연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과 관련해 모두 7차례의 언론 성명을 발표했으며 대부분 북한의 도발 직후 채택됐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추진됐던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미한 군사훈련을 자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두 달 가까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6월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는 4월에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언론 성명을 곧바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 성명 채택이 추진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음에도 2차 발사 이후 열흘 가까이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언론 성명과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언론 성명이 열흘 가까이 지연됐던 지난 18일에는 언론 성명 채택에 동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안보리 7월 의장국인 일본은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언론 성명 채택 문제를 놓고 지난 4월 미국과 신경전을 벌였던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언론 성명과 관련해 아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9일 이 영화의 내용과 관련해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허위 사실을 늘어놨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오히려 인천 상륙작전이 5만여 명의 대병력과 300척의 함선 그리고 1천여 대의 비행기가 동원되고도 4문의 포를 가진 인민군 해안포병중대와 보병중대 앞에서 큰 손실을 입은 망신스러운 전투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또 이 영화가 미국의 전쟁 책동을 미화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합리화해 이를 반대하는 민심을 가라앉히려는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기를 마련한 인천 상륙작전의 숨은 공로자인 한국 해군 첩보부대와 한국인으로 구성된 연합군 소속 스파이 부대인 켈로 부대 대원의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7월 2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에서 전 세계 4억여 명이 B형이나 C형 간염을 앓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해마다 35만여 명이 간염으로 숨진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2030년까지 이 간염을 없애는 것이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북한 내 간염 실태, 또 간염 예방, 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선 간염이 어떤 질병?
질병인가요?
네, 간염은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긴 질병입니다. 간은 몸 안에 독소를 분해하는 등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간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네.
간의 염증은 주로 A형,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네, A, B, C형.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네, A형 간염은 다른 간염들과 달리 급성으로만 진행되고
네.
간세포를 훼손하지 않아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예, 반면에 B형 간염은 만성화될 경우 간경변, 간암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예. 위험합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어서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요, 만성화되기 쉬운 이 B형 간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B형 간염이 북한에서는 가장 심각하군요.
네.
그렇다면 B형 간염은 어떻게 걸립니까?
보통 B형 간염이 전파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요, 출산 시 간염에 걸린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염되는 겁니다. 또 아동기에 아물지 않거나 붕대를 감지 않은 상처를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성인의 경우는요, B형 간염 보균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주사바늘, 면도기, 칫솔 같은 것을 같이 사용했을 때 B형 간염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형 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초기에는 피로감, 두통 같은 이런 감기 몸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하지만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증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B형 간염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뭡니까?
네,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B형 간염에 걸린 건 아닙니다.
네.
균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한국의 통일보건의학회 의사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원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자라고 부르고 간염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활동을 해서 우리 몸과 투쟁을 해서 보통 GOT, GPT라는 게 올라간 상황을 간염이라고 그래요. 간염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자기가 간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남한테 퍼뜨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약한 간염이 계속돼가지고 본인이 알 때가 되면 이미 간염병증이 되거나 간암이 돼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간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B형 간염은 예방이 가능합니까?
네, 예방주사를 통해 예방 가능한데요. 영유아는 필수적으로 생후 1개월 이내 또 첫 접종 후 1개월과 6개월 등 총 3회에 걸쳐 예방주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특히 산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는 출산 후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투여하면 95% 정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A형이나 B형 간염은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효과적이고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독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예. 있습니다.
앞서서 북한에서는 만성화되기 쉬운 B형 간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혹시 북한 내의 B형 간염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파악이 될까요?
예, 정확한 수치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
다만 2003년 세계보건기구 추산과 북한 이탈주민 자료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약 10%가 B형 간염 보유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이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 이 남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의 3% 정도입니다.
예.
현재 북한의 간염 바이러스 보유율이 1980년대 남한 수준으로 볼 수 있죠.
예.
북한의 간염 실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 가운데 10.8%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구의 B형 간염 보유자와 거의 비슷한 그런 추세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북한 내에서 이 B형 간염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북한도 간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8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강하국 보건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보건대표단이 영국에서 진행되는 세계 간염 순회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북한은 또 2003년부터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신생아에 대한 간염 예방접종을 시작했고요. 2010년부터 3년 동안은 독일 민간구호단체 카리타스 독일의 지원으로 청소년 370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간염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이고요.
네.
이미 간염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다시 연세대의 김원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간염에 걸린 사람을 항바이러스제를 치료를 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이 안 되거나 또는 심지어는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 항바이러스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 약이 당연히 없죠. 간경변이나 간암이 된 사람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의학 기술과 시설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북한에 지금 그런 것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간경변의 합병증이나 간암이 생겨도 치료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죠.
예, 북한이 어느 정도 간염 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인데
네.
그렇다면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가운데 이것과 관련돼서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이는 곳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민간구호단체죠.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간염 환자 치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소식지에서 9월부터 북한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제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한 대형 제약회사가 간염 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요 지난 4월 500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테노포비어를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의 후원 동의서에 합의했습니다.
네. 앞서서 한국의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율이 3%, 북한의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남한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국은 간염 퇴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에 해왔습니까?
네. 네, 지난 1984년 간염 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출생 시 생후 1개월, 6개월에 3회 동안 B형 간염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네.
또 1995년부터 B형 간염 백신을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포함했고요. 2002년부터 B형 간염 수식 감염 예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현재 4세에서 6세 어린이 B형 간염 발병률이 0.2%로 나타나는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네.
한국은 2008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B형 간염 관리 성과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북한에서 이 간염을 예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원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북한의 신생아 예방접종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군사적 여건 때문에 중지돼서는 안 됩니다. 또 B형 간염에 걸린 산모로부터 아이로 간염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치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 수준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시설과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의료진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김 교수는 남한처럼 북한도 B형 간염 퇴치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간염 실태 또 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올 상반기 북중 교역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역시 석탄이었는데요. 수출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에서 석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 결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 약 4억 8천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액수로는 2015년 상반기보다 약 15%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은 철광석과 함께 대북 교역이 제한되는 물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 조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지난 4월부터 석탄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눈길을 끕니다. 지난 4월 석탄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38%나 줄었고 5월과 6월에는 각각 28%, 17% 줄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 들어 많이 감소한 석탄 수출이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 감소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7% 줄었습니다. 석탄에 이어 의류 제품군인 남성 재킷과 여성 재킷 그리고 여성 코트가 각각 9,700만 달러, 5,300만 달러, 4,60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팔려 수출 순위 2, 3, 4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북한의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른 의류 제품은 석탄과는 달리 대부분 수출량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철광석 수출은 3.9% 증가했고 수산물은 12% 늘었습니다. 반면 대중 수입 부분에서는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이 7,500만 달러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14% 증가했습니다. 이어 사과와 배가 6,800만 달러로 2위, 화물 자동차가 5,600만 달러로 3위, 그리고 석유 제품이 4,700만 달러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과와 배 수입은 2015년 상반기보다 무려 418%나 증가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5.3% 늘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저희 VOA와 함께 미국 정부의 국제 방송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 동안 RFA가 보도한 소식 가운데 흥미로운 몇 가지 뉴스들을 간추려서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 농구를 자주 했으며 이웃들과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RFA가 스위스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공영방송 SBS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형 김정철과 이모인 고용수 가족과 머물렀습니다. 방송은 당시 김 위원장의 집 바로 건너편에 살았던 한 이웃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당시 집 앞 공터에서 끊임없이 농구를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정은은 이웃 사람과 마주쳐도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준 적이 없다며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웃은 털어놨습니다. 스위스에서 김정은을 돌보던 생모 고용희의 언니인 고용숙 부부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고용숙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했으며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 발생한 고려항공 화재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다고 RFA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여행주의보에서 최근 보도된 고려항공 여객기 화재 사고는 이 항공사의 안전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베이징발 평양행 고려항공을 이용하고 있지만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 중 러시아제 TU-204 두 대를 제외하고는 국제 안전 기준에 미달해 유럽연합 취항이 금지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영국 관리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항공 이용을 삼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평양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고려항공 여객기가 기내 화재로 중국 선양에 긴급 착륙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동맹국 한국에 대한 해구산, 즉 확장 억지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RFA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브라이언 맥키언 정책 담당 차관 대행은 지난 27일 네브라스카주 라비스타에서 개막된 2016 미 전략사령부 억지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맥키언 차관 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핵탄두와 그 운반수단 시험이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보증하고 강화하는 것은 최근 변화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김현진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통일문화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 인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 인권법의 의미입니다.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통일문화정책포럼, 즉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 인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올해 세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랑 저희 원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통일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문화통합이라든지 사회통합 이런 거 이제 궁극적인 통일은 가치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법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있는 기존의 북한의 헌법에서부터 형법까지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향후 우리가 이제 북한인권법이 이제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문화예술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북한 인권법상 인권의 범주와 문화적 권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생존권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다만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 이런 것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문화생활의 어떤 여유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연계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북한 인권법에서 제정했던 우리 그 당시 아마 이반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이런 문화적 권리 이런 인식들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인권법을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존권이라는 용어는 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든가 사회권으로 해서 이런 문화적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주에는 이런 문화적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포괄될 수 있도록 바뀌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 정책 기반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증진 자문위원회 등 북한 인권법상의 조직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보면 다양한 조직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직을 하나로서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인권 증진 자문회를 두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는 이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그 북한 인권 대외 진명 대사라는 직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라고 통칭을 하게 될 건데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이제 통일부에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3개월마다 법무부에 그 자료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관된 자료를 법무부가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담당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 개선 전략에서는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역량 구축과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북한 인권법상에 명시된 조항들을 소개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문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화적 권리와 북한의 법률을 발표하면서 문화적 권리 관련 처벌 및 제한 조항을 함께 소개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발표했습니다.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서는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단순한 인권 문제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사업까지 포괄한 부분들이고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은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유엔에 보고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 국가에서 어떻게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내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권시대 틀에서 모든 문제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었고 남북관계도 그 틀을 움직여줘야 되는 게 국가인권법이 가지고 인차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인권법이라고 하는 게 인권문제 플러스 남북교류협력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창작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과 컨셉 그것이 과연 인권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맞느냐 다르느냐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내에서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됐다는 것들이죠.
두 번째 토론은 이무철 북한대학원 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는데요. 이무철 연구위원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단기 계획은 창작활동,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증진을 위한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관여의 폭을 넓히면서 개선 요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일문화정책포럼은 2011년부터 매월 진행되다가 2014년 3월부터는 격월로 1년에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 네 번째 토론회는 오는 9월에 열립니다.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9월 29일이 있고요. 아직 북한의 민족주의와 전통마음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면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쳐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이 많습니다. 황해도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오늘 하루 종일 구름이 많고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덥겠습니다. 평양, 양덕, 수풍, 구성 낮 기온이 31도, 안주, 남포, 신유주 낮 기온이 30도, 희천은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해주와 개성 지역에 오전에만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낮 기온 29도, 사리온 31도, 신계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내 오늘 모두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 낮 기온은 29도, 장진 24도, 해산 낮 기온 30도, 풍산 25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낮 기온은 27도, 웅기 26도, 삼지연은 24도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해상 모두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30일 토요일 아침 이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경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서 28일 오후 11시에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관 두 명이 검문을 위해 차량 한 대를 도로에 멈춰 세웠고 이후 범인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다른 경관 한 명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입니다. 또한 범인도 당시 경찰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디에고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를 수색해 추가 용의자 검거 작전에 나섰지만 추가 용의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범인이 경관을 향해 총을 쏜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1%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 기간 중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를 밑도는 1.2%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의 약화와 달러화 강세로 인한 제조산업의 경쟁력 둔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사업의 위축 등이 낮은 경제 성장률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미 연방 기준 금리는 당분간 인상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제이슨 퍼먼 경제보좌관은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가 주목할 만하고 기업들의 지출을 보여주는 지표가 불안정해 다음 달엔 이 수치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4명의 일본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30km인 미사일 사거리를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 작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의 성능 개선 작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 등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라고 말했고 일본 방위성 대변인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부정부패로 문제로 중단했던 우크라이나의 추가 구제금융을 재개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머레이 IMF 대변인은 28일 IMF 집행위원회가 2주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175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구제금융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MF는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민주당 의회 선거위원회의 컴퓨터들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해킹 역시 올해 초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산망을 해킹했던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현 정치기구들에 대한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의 미국 내 본토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의 릭 스콧 주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리다가 미국의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4명의 환자에게서 지카 바이러스 보균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 모두 남미나 캐리비안 지역을 여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임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르노주에서 28일 유엔 구호 차량이 무장 괴한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아직 보안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구호 직원 2명이 다쳐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호 차량은 보르노주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 지역은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 하람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유니세프는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